어떤 노인이 이제 그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그 찾아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일 먼저 물으신 질문이 할아버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권면하시면서 지금 회개하시고 죄 용서받으시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 할아버지가 묵묵부답으로 대답을 안 하세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할아버님께 이제 권면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결정하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괜히 한쪽을 택했다가 누구 화내게 하면 그거까지 가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다 대답을 못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와 참회 또 그것이 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은요. 이제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이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시편에 있는 7편의 참회 시편 중에 첫 번째 시편이 시편 6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섯 개의 참회하는 시편에 적혀져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시편 6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6편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의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당할 때 자신이 느꼈던 그 육체의 고통, 영혼의 고민을 정말 이 시편에서 구구절절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10절을 다 읽으면 좋은데 편의상 10절만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슬픔, 뭐 3장, 3절, 6절, 7절에 또 부끄러움 2절, 4절, 그리고 죄에 대한 미움 8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시편 6편 전체는 다윗이 하나님께 참회하면서 쓰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의 뭐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뭐 여기 보면 저는 저기 뭐 시편을 지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윗처럼 뭐 뼈를 깎아내고 막 이런 표현을 막 쓰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막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의 죽음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를 건져냈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이때만 해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말 그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본문 오늘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처음에는 거의 막 뭐 하나님께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다가 마지막 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의 대적들이 물러갈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내용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그 랭귀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원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온하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요. 아무 뭐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의 연속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삶을 전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뭐 틈을 주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대적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보같이 쥐어 터져가면서도 그게 영적 전쟁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오늘 시편에 있는 그 6절에 6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죄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사단마귀는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정말 눈에 보이게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나같이 연약하고 이런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어? 왜 건드리겠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그 선한 결심한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막 게으르게 하거나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있어서 실증나게 하거나 하여튼 그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환경과 여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왜 나오냐면 그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아니 한 번만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주는 어려움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들은 하나같이 극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여러분 무엇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해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시기, 이해관계, 뭐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을 감수해야 됐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을 바르지 못한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뭐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시키시면서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그 대적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정말 멸시와 모욕을 당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생애, 그거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땠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에게 멸시와 모욕을 주었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생애를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됐고 또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위에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절대로 두렵거나 이상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모나미 볼펜을 그 회사를 만든 모나미 회사의 송삼석 회장은 사실은 회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이 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생활하다가 회개를 하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회사가 잘 되긴커녕 회사가 도산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주세요. 특히 11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듭니다. 그래서 153이라는 숫자를 넣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볼펜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볼펜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0억 자루를 팔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정말 기도대로 역경을 이기시고 50억 자루를 팔았을 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서 다시 한번 반석에 세워진 회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고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그러면 잘 됐어 그대로 잘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대가를 지불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온전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 결정이요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영적 전쟁이나 그것을 통해서 겪을 시련과 고난의 그 무게를 감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난의 물에 더 넣어두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단련하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불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겪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할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재능 등 자기의 모든 것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을 이제 그 제조할 은을 이제 녹여서 순은을 만들 때 용광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럽니다. 만약에 용광로의 불이 너무 세지면 용광로에 있는 쇳물이 같이 녹아 나온대요. 그래서 은이 망가진답니다. 그리고 나비랑 은이 이렇게 그 주조할 때 순은을 얻을 때 쓰게 되는데 그 나비랑도 같이 섞여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은이 망가져 버린대요. 근데 만약에 용광로의 불이 너무나도 적당하지 않고 낮잖아요. 그러면 찌꺼기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은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정말 순 은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용광로, 딱 맞는 용광로의 불길을 7번을 지나게 되면 가장 순전한, 순수한 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이 가장 세상에서 비싼 은으로 취급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은은 이 은을 그 주조하는 사람들이 그 은이 녹아서 나올 때 가서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이 비쳐야 된대요. 그 정도로 순 은이 나와야만 제일 고가의 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다윗은요, 바로 그러한 인생의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걸어온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고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세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사울왕에게 시기함을 받아서 끊임없이 쫓기며 멸시와 모욕을 당했고 미친 사람 행동을 해야 됐고요. 정말 매일의 삶을 확실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10년 연도로 유다광에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다광에는 사람이 살다가 못 됩니다. 지금도 캠핑하는 사람들이 1박 2일, 2박 3일로 가서 캠핑하다가 잘못돼서 조난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동네가 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기 전에 다윗을 철저하게 연단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연단의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목표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그 많이 그 결계돼 수많은 시련과 고통, 정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시험과 환난을 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황해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일어나는 이상하고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들은 뭔가가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제적들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줄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시편 6편에서 한 일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우울함과 고통 가운데 있는 고백이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만이 그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마중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런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케이스가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지만 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사단마귀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 있는 수많은 대적에게 에워싸인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인을 죄를 졌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뼈를 깎고 정말 자기 자신을 깎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하고요 죄악을 즐기는 동안에는 자기가 대적에 둘러싸여 있고 막 이런 걸 전혀 못 느낍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실컷 먹고 놀 때는 자신이 그러한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둘러싸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대적들이 정말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죄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양심에 그가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극복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라고 참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쓰고 있을 때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정말 뼈를 깎는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적들이 우리에게 협박하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 너 그거 놓고 나면 네 미래가 어떨 것 같아 라는 것입니다. 너 그거 안 해도 그 즐거움을 포기하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물질을 포기하고 제대로 될 것 같아. 네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그런 직업을 포기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협박입니다. 또 하나는 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더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유혹이나 아니면 율법의 정죄나 양심의 찔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협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어려움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윗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 찾았을 때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노인이 어린 소년과 함께 도끼자루를 얻기 위해서 그 히클리 나무를 찾으러 숲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 올라가지 않으니까 숲에서 히클리 나무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기뻐하면서 할아버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쉽게 발견했네요. 이것들을 잘라고 가서 도끼자루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노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렸답니다. 얘야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힘쓰고 지나가는 폭풍우를 맞아본 적이 없단다. 사나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나무를 흔드는 그 높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매서운 비바람에 시달려서 단단해져 있을 것이야. 그것들이라야 아주 튼튼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을 접해보면서 또 사단이 여러 번 뒤흔들었던 근데 한 번도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마음속에서 이 사단마귀가 주는 너는 끝났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하는 마음과 양심의 찔림과 그 정죄가 있었는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윗의 주위에서 분명히 다윗과는 친구들이었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때 6절을 보시면 다윗은 탄식하며 눈물로 이불을 적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 속에서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합니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도망치는 대신에 자식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당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십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였지만 다시 한번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죄 때문임을 여러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연단의 길을 통해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6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큰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친구들에게 그 23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미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었던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만들고 부끄러워 물러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 대중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에 계속 뭉이적거리고 있으면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이세사역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애들이 수련을 오면 이렇게 제보따리를 쭉 들고 옵니다. 그리고 뭐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가요. 그러면 그 제보따리를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또 들고 갑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또 그걸 다 또 풀어요. 그리고 실컷 또 죄 짓고 놀다가 또 그 죄보따리 두고 또 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보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했으면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주섬주섬 다 챙겨갖고 가서 집에 가서 그걸 다 챙겨서 제자리에 다 갖다 놔요. 삶에 있는. 그래놓고선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서 또 그 죄보따리 갖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바보의 삶입니다. 영적 침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해보십시오. 회개하고 싶나. 회개해도 똑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용서받고 회복하는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크신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온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죄 가운데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어. 여러분, 나도 버리고 싶은 나 자신의 모습. 근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 정죄함으로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 주께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적들이 가로막혀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그 대적들이 원하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공통점이 모두 실패했고요. 모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평생 가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항상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죄인이었음을 인식하면서요,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삶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삶을 가라 그러셔도 과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방을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이지 빚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을 진 사람이지 빚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자랑한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전해드린 말씀이 있죠. 저는 참 많은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잊혀지지 않는 간증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얼바나 그 선교대회에 가서 들었던 한 그 평신도 선교사의 그 여자 선교사의 간증이었습니다. 너무 그때 충격을 받고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옵니다. 뭐 미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에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졸업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어떤 그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었는데 프로젝트를 그 진행을 해가지고 그게 어떤 굉장히 큰 엔지니어링 그 펌에서 사게 됩니다. 그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그분은 그 프로젝트를 그 팔게 되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불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200만 불 받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엔지니어링 펌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자기가 평지도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어린 나라에 가서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에는 내가 1년만 이 회사에 가서 일하면 200만 불 보너스 받고 일할 수 있는데 1년만 그 있다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도를 할 때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서원한 대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으셔서 하나님께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불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평신도가 갑니다. 그런데 갔으면 그 선교사에게 잘 돼야 되는데 사역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랬답니다. 내가 좋은 잡도 포기하고 내가 200만 불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지. 그렇게는 보상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괜히 원망하는 목소리 또 후회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빚진 자입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회개 기도가 정말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이었기에 그 회개는 받아들여졌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생을 가정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을 향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복음에 비친 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주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죄를 통해서라도 그 죄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그 삶을 빚진 자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한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어두운 죄의 밤을 지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보상받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항상 빚진 자로 주님의 사랑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 어찌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이것은 안 해주십니까? 왜 이것은 허락 안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지 아니면 주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있는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